제9부 혼의 분석 세 번째 의지.
2장 피동적임과 이에 따른 위험.
오늘날 민니리들에게 두 가지 지식이 부족한데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그들은 끝없는 고뇌와 스스로 구출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의 민니니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많은 지식들은 인간 세상의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민니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느님께 속한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민니니는 큰 손실을 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오늘날과 같이 우매함이 이렇게 보편적일 때에도 민니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지 않은 채 스스로 높고 크다 하며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체험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 자신은 위험에 떨어져 돌이킬 줄 모르게 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절벽에 부딪혀 구원될 길이 없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자기의 지식이 풍성하다고 자랑하니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지식은 바로 악한 영이 일하는 조건과 영적 생명의 원칙입니다. 이런 우매함 때문에 사탄과 그의 악령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힙니다. 귀신들림. 우리가 알듯이 사복음서에 귀신들린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방인들 사이에 많은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민니니에게 그리스도인도 귀신들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그는 아주 놀랄 것입니다. 중국의 평범한 민니니들은 오직 이방인들만이 귀신들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은 일단 사람이 귀신 들리면 꼭 미친 사람 같이 열광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모릅니다. 즉 귀신은 사람을 물에 넘어지거나 불에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허리를 꼬부라지게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부드럽고 잠잠한 상태도 있습니다. 오늘날 민니니들은 자신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공격을 당하고 속임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지만 그들 자신도 귀신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 말씀을 믿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귀신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처럼 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체험에서도 확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령들에 대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모양을 바꾸어서 민니니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민니니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 밖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민니니들이 귀신 들린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민니니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악령들이 사람의 몸의 전부에 혹은 부분적으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악령들은 자기가 탈취한 지위에서 그 지위가 아무리 미소하더라도 자기들이 설 자리만 있으면 계속 공략하고 사람의 온 존재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이는 귀신 들린 것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좀 심한 몇 가지 경우에만 적용시킵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모두 극단적인 사례라는 것을 모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본다면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당한 고통의 정도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리가 멉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한 두 가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일지라도 일반인과 같이 악령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많은 때 부지불식간에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악령들이 일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는 이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귀신 들릴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체험을 천연적인 것 혹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거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이렇게 해석하는 원인은 이러한 체험의 외향이 악령에게서 나온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의 활동이 모두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의 일 또한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누가 이행했다면 악령들은 그 사람 위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악령들의 모든 활동에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칙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즉각 악령들에게 점유됩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불이 사람을 태우고 물이 사람을 삼키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불 속에 넣는 사람치고 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물 속에 잠긴 사람치고 익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령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악령들이 붙어있게 하는 조건을 이행하기만 한다면 악령들은 당신 위에 붙게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자연히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관계없이 일단 당신이 악령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그들은 즉시 일하게 됩니다. 악령은 그가 일할 조건을 부여해준 사람에게 붙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불 속에 던져놓거나 물 속에 잠기게 하고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익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악령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귀신이 붙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은 자신을 그 안에 넣는 자를 다 불사르고 물은 자신을 그 안에 잠기게 한 사람을 삼킵니다. 악령들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자기 지위를 내어준 모든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악한 귀신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틈타 믿는 이 위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악령들이 붙게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악령이 들게 됩니까? 사람이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악령들이 일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조건을 틈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틈 혹은 지위는 곧 악령들을 위해 사람의 몸에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틈은 바로 악령들이 사람의 몸에 얻은 입지입니다. 악령은 자기가 얻은 지위에 따라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가 얻은 지위만큼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 틈이 이방인들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귀신은 그 지위로 인해 그 사람에게 붙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악령들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과 침략할 수 있는 기회와 설 수 있는 입지를 모두 틈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악령들에게 틈을 준다면 그는 악령들이게 됩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주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악령들에게 심히 속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는 이가 악령에게 틈을 주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모든 틈을 포함합니다. 믿는 이가 죄를 용납함으로 죄 뒤에 있는 악령을 용납하게 됩니다. 어떤 죄이든 그것은 악령들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것이고 하나는 피동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죄는 손으로 행한 나쁜 짓과 눈으로 사악한 것을 보는 것과 귀로 음탕한 소리를 듣는 것과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들은 악령들이 사람의 손과 눈, 귀와 눈에 붙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몸으로 범죄한 그 부분에서 악령들이 거하도록 부릅니다. 능동적인 죄가 어떻게 악령들과 관련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범죄는 악한 영들이 붙어있지 않고, 둘째, 어떤 범죄는 악한 귀신으로 깃들이게 하며, 셋째, 어떤 범죄는 벌써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믿는 이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귀신 들리게 된다면 그는 마땅히 그 죄를 명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래의 위치를 되찾은 후에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악령들에게 준 지위가 점점 많아져서 온 존재가 귀신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지 못함은 그들이 병든 원인이 육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그에 위에 초자연적인 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능동적인 범죄로 악령들이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고 또한 평범한 믿는 이들도 이것을 믿지만 이것은 우리가 토의하는 범위 밖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인 피동적인 면에 의해 악령들에게 주게 된 지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이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이 방면에서 죄를 범합니다. 또한 이것이 의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상세히 언급할 것입니다. 죄는 능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능동적인 죄를 죄로 여길 뿐 피동적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각종 불의, 즉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한 불의를 죄로 여길 뿐더러 더욱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행한 것을 죄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행하지 않은 것도 죄로 여깁니다. 죄는 귀신이 붙는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범한 죄가 귀신이 붙는 지위일 뿐 아니라 또한 피동적으로 행치 아니하는 죄 역시 귀신이 붙는 지위입니다. 피동적인 죄는 믿는 이들의 피동성을 통해 악령에게 지위를 주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눈에 볼 때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본능을 주심은 그것을 우리가 오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가 자기 본능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되는 것은 모두 악령들이 믿는 이들을 대신하여 그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리는 위치입니다. 비록 거의 모든 믿는 이들이 죄가 귀신 들리는 조건인 줄을 알지만 그들의 피동성 역시 죄의 일종이요 귀신이 들리는 조건임을 모릅니다. 여지를 남겨둘 때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귀신 들리면 고통과 해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동성 이방인들과 육적인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리는 원인은 대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신한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리는 주요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피동적임입니다. 피동적인 것이란 바로 의지가 자기의 영과 혼 혹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활발하게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에서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피동적인 것은 능동적인 것과 상반됩니다. 믿는 이가 피동적인 것은 두 방면에서입니다. 첫째, 자기 통제를 잃어버림, 즉 자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둘째, 자유를 잃음, 즉 하나님의 뜻과 상합하도록 스스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믿는 이의 피동적임은 바로 믿는 이가 자신에게 있는 각종 본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동적인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입이 있지만 그는 말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여 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에게 손이 있지만 그는 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어떤 부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피동적인 데 떨어져서 귀신들이 자신을 속이도록 하고 피동적인 그의 지체에 붙게 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우리가 지난 장에서 말한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거절하고 피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여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 자기 몸의 어떤 부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겉에서 볼 때 이것은 크나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자기 뜻을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물같이 아주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심지어 의견도 갖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명령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의 분별력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게 하실 때 비로소 그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 들리게 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드렸다면 자연히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집니다. 이제 믿는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일 외부의 힘이 자기를 감동케 하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그를 움직여야 비로소 그는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될 때 그가 활동해야 함에도 외부에 강압하는 힘이 없으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자신이 활동하기 원하지만 외부에 재촉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될 때 믿는 이는 자신을 움직여주는 외부의 힘이 없을 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혹 이때 의지가 활동할지라도 어떤 것에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외부의 힘이 그를 밀어내야만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이는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이의 어리석음.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깊이 떨어질 때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령들이 피동적인 그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피동적이 되어야만 참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동적임을 쓰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의 피동적임을 이용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이가 자신의 의지로 활발하게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침범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활발히 그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뜻을 세워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선택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의지가 죽고 조용한 상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활발한 동역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피조물의 가장 높은 수준인 온전히 자유로운 의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분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을 이루신 후에도 역시 사람이 그분의 지휘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사람에게 목석과 같은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사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우리를 대신해 뜻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 차이는 정말 기류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 속에서 일하는 법칙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자기에 관한 일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재이시지만 그분은 제한받기 원하셨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사람에게 그분께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사탄은 사람의 어떤 부분도 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은 사람의 의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람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듯이 사람이 악한 일을 원할 때 악령들은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의 의지는 자유가 없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도 하고 또 승리한 믿는 이들의 의지는 자유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 사탄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들이 그들 안에 악령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괴계로 이 필수 조건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믿는 이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믿는 이는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속임수로 이 허락을 얻어낸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악령들이 만일 사람의 의지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 결코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가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악령들은 어떤 믿는 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하여 믿는 이를 속입니다. 영적 세계를 접한 믿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느낌에서 초자연적인 체험을 가짐으로 인해 그것들이 곧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악령들의 거짓을 받아들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믿는 이는 바로 이렇게 속아서 악령들의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여 결국 자기 몸에 악령들이 계속하여 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속임을 당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허락해준 후에는 피동적이 되어 악령들이 일하게 만듭니다. 악령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의지의 허락을 얻음으로써 믿는 이가 더 나가서 자기 속임수에 넘어가 심신의 어떤 부분에 악령이 붙게 합니다. 피동적이 되는 것은 귀신이 들리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믿는 이가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과 영적 생명의 원칙을 깨달았다면 그는 이렇게 위험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믿는 이는 피동적인 것이 악령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과 영적인 생명은 활발한 의지로서 하나님과의 동역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피동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 뜻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만일 악령들이 피동적인 사람의 몸에 일하지 않았다면 그 피동적임은 다만 게으름이요 활동하지 않음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활동하지 않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때든지 능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피동적인 데 떨어져서 귀신 들리게 되면 비록 그가 활동하고자 할지라도 그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며 사람이 그의 온 존재의 모든 능력으로 성령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피동적이 되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악령들이 대신 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원하고 택하며 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그의 노예와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행하고 자유하고 의식을 갖고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그의 허수아비와 기계와 추종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활동을 멈추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완전히 피동적이고 활동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을 갖고 그분과 동역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탄은 사람에게 피동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는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의 죄악의 활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해야만 사람은 성령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탄은 사람을 대신하여 활동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의식이 없는 기계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원칙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석같이 되어 죽은 자로 변하여 하나님의 조절을 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지고 어떤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아무 의견 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활동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무효화시켜 기계같이 그분을 순종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믿는 이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일들은 믿는 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일을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 손을 들 수 없고 다리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대신 안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약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혼잡된 오류는 아마도 진리보다 많을 것입니다. 위험. 믿는 이가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는 흑암의 권세에 속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지불식 간의 사탄의 간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시에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귀신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무지함. 둘째, 속임당함. 셋째, 피동적임. 넷째, 귀신 들림입니다. 이로 보건대 믿는 이의 무지함은 귀신 들리게 되는 최초의 원인입니다. 악령들의 일하는 원칙과 성령의 요구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안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악령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온 존재가 피동적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살아 나타내어지고 일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그는 악령들의 초자연적인 표현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하게 속고 악령들이 그의 몸에 붙게 됩니다. 믿는 이가 매번 악령들에게 지위를 넘겨주는 것은 곧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악령들이 들어온 후에는 그들의 나타남, 곧 그들의 활동을 갖게 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이 활동들을 잘못 인식하여 그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를 때 믿는 이는 더 많은 지위를 악령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는 믿는 이가 이미 악령들의 더 많은 거짓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듭거듭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러한 주기는 믿는 이의 귀신 들린 상태를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일단 믿는 이가 피동적인 데 떨어지면 그 위험성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믿는 이가 피동적인 데 떨어져 스스로 자기에 관한 모든 일들을 택하지 않을 때 그는 환경에서 그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을 피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환경 안에서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뜻을 대신 세우시기 때문에 그는 피동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만 잠잠히 모든 것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지난 후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많은 일들에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아내기를 두려워하고 더욱 자기가 결정한 것을 말아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하며 능동적으로 행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그는 무리의 부평초같이 풍랑에 의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닙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스스로 뜻을 세워 선택하지 않고 누가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해 주거나 환경이 그를 위해 좋은 길을 안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근심에 떨어질까봐 사람의 강압을 받아 행하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는 선택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환경을 택하는 자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의 강압을 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피동적이게 될 때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는 한 가지 일을 결정하게 하는 외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언제나 사방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도 대응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아주 괴로워합니다. 누가 그에게 말을 할 때 그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 가지 일을 기억하거나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릴 때 그는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의 결단을 내리라고 할 때 그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만일 그와 한 가지 일을 상의한다면 그는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피동적인 그의 의지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박약한 의지로 인해 그는 환경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만일 언제나 그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는 한 면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동시에 그 사람이 자기 의지를 노력해 간다고 느낍니다. 이와 같이 외부 힘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동적인 믿는 이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충동을 받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할 때 그 충동은 멈추고 자기에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많은 일들은 바로 의지의 피동적임 때문에 약이 됩니다. 이렇게 피동적인 상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러한 때에 믿는 이는 반드시 많은 메모를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을 기억할 수 있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야만이 그의 생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믿는 이 개인이 생활하기 위해 발명한 100여 가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믿는 이는 자신의 느낌이 점차 마비되고 부지불식간에 이상한 많은 애호와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직접 눈을 맞대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허리를 굽히며 길을 걷습니다. 그는 육신의 필요를 극단적으로 돌아보거나 그러한 필요를 억제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과 상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믿는 이는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이러한 증세들이 피동적인 것과 귀신 들림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자기 천연적인 약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이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은사가 없고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이 남과 다르고 자기의 본능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두 악령들의 거짓이고 그를 더 심하게 속이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이를 두려워하고 정신이 쇠약하며 구변이 없고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어떤 일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했으며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왜 다른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 은사가 적은 사람도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왜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며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이 악령들의 일인 줄을 모릅니다. 이런 우매함은 악령들에게 더 많은 지위를 갖게 하고 이로써 믿는 이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믿는 이의 현재 상태를 알고서 그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조작해내어 믿는 이를 괴롭힙니다. 믿는 이의 의지가 피동적이 되어 활동할 수 없게 될 때 악령들은 믿는 이들을 반드시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위치에 두어 믿는 이를 좌절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이때 믿는 이는 새장 속의 새와 같고 악령들은 마치 개구장의 아이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들은 언제나 풍파를 일으켜 많은 일들로써 믿는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 믿는 이들은 항의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질수록 그는 아무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믿는 이가 본래 그것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흑암의 세력은 점점 득세하여 믿는 이를 무지함과 속임당함과 피동적이게 된과 귀신이 들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를 때 믿는 이는 부지불식간에 악령들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 스스로 자신 안에 어떤 주장을 내세울 힘이 없고 그를 지탱하기 위해 외부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때 믿는 이는 악령들에 의해 마모됨으로 오히려 평상시 자기를 도왔던 외부의 힘이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믿는 이에게 피동적임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함입니다. 믿는 이 자신에게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각종 재능이 다 악령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이가 그 재능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령들에게 그를 통하여 그들을 나타낼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주장을 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들을 악망한다면 그들은 자연히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그들은 이미 생각해낸 사상들을 믿는 이의 생각 속에 주입하고 각종 이상과 꿈과 소리와 빛과 불꽃과 부분적인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더욱 많이 주며 이런 것들을 통해 믿는 이를 대신하여 주장하고 결정합니다. 믿는 이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참 계시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이나 어떤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악령들은 사람이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밖의 계시를 따라 행하도록 사람을 돕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가장 빈번하게 줍니다. 가장 가련한 것은 믿는 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이는 악령들을 믿게 되고 악령들을 의지하며 악령들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악령들에게 주며 악령의 말을 듣고 악령들에게 기도하고 악령들의 인도를 받으며 악령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악령들이 준 성경 구절들을 받아들이고 악령들과 동역하고 악령들을 위해 일하며 악령들을 도와서 그들의 소원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만일 우리가 자신을 악령들에게 준다면 우리가 악령들의 종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속임을 당했다고는 하나 우리는 명백히 자신을 거짓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만일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조건대로 하나님과 왕래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들리는 조건대로 하나님과 왕래한다면 그의 기도는 악령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요 그의 헌신은 악령들에게 바치는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은 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왕래하고 있고 그가 얻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는 악령들과 왕래하고 악령들의 선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이가 그의 감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타 체험을 찾는다면 악령들은 그를 속이고 가장된 것을 그에게 줍니다. 무지함 때문에 그는 무턱대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자신을 피동적인 데 떨어지게 합니다. 믿는 이가 피동적인 데 떨어질 때 그는 자신은 움직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움직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활동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움직이기 위해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기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지 결코 사람이 아무 의식이 없는 기계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믿는 이가 그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움직입니다. 사람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악령들은 사람을 대신하여 움직여줍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자기가 영의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결코 피동적이지 말고 그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후 믿는 이는 자신의 실상을 모른 채 자기를 가장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많은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훈련을 받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믿는 이들이 다른 일들에서는 초자연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자체는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중인격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중인격. 이중인격이란 바로 한 사람 속에 두 인격 혹은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우리가 말한 새 나와 옛 나와는 다릅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우리는 이 이중인격의 작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극도로 귀신 들릴 때 다른 이들은 그를 다스리는 다른 두뇌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본성과 상반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의 몸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 붙잡히고 신경과 근육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신축하거나 떨고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거나 조금 아는 어떤 말을 해내고 목소리가 다른 사람같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많은 이방인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일정 기간을 두고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오기 전에 사람은 평상시와 같이 조용하다가 일단 오면 즉시 정상에서 변하여 미친 사람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이중인격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 자신 외에 또 한 인격이 그의 혼과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날 때 그것은 거의 귀신이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것이며 그 안에 사람 자신의 인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난 후에 좀 전에 귀신이 올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좀 전에는 귀신의 인격이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의 인격은 활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은 좀 전에 자기가 거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의 나타남은 아주 고상합니다. 적지 않은 때 귀신은 사람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하도록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귀신의 인격이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의 인격은 변함없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귀신의 활동인 줄 알기 어렵고 사람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귀신의 이상한 나타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이중인격이 사람의 몸에 표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민은이의 몸에도 이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단지 민은이가 귀신 들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중인격에 감춰진 방면과 나타난 방면이 다릅니다. 가장 심하게 속은 사람에게 악령들은 그 사람의 온 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은이를 떨게 하거나 뜨거워지며 각종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하며 땅에 쓰러지게 하며 그 입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하며 그의 귀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게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민은이는 여전히 영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민은이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타남은 필히 성령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은 사람을 대신해서 민은이의 몸에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울이 이상을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을 보았을 때에도 그의 생각은 아주 맑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상을 보았을 때에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시록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땅에 엎드러진 것은 주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주님의 힘 주심으로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칭 성령에 의해 땅에 쓰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때 무엇을 했고 어떤 체험을 가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민은이의 영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의 몸에는 악령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는 이중인격의 체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있지만 악령들은 그의 몸에 그들의 일을 나타냅니다. 민은이는 결코 자기가 영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해서 밖에 몸에 행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항구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은 이중인격의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중인격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비교적 얕게 속임을 당한 사람의 몸에서 이 이중인격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은이는 때로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본능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의지는 무력하고 마비되어 뜻을 세울 수 없고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상력과 기억력이 사람들에 의해 봉쇄된 것 같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성은 냉정하고 딱딱해져서 어떻게 추리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많은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완전히 의지 밖에서 나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중인격의 더욱 감춰진 나타남입니다. 이중인격이란 바로 두 개의 독립적이고 사람 같은 인격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뜻을 세우지 않아도 사람의 혼과 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외에 또 다른 의지가 직접 사람의 혼과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민은이는 바로 자기의 의지 외에 악령들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민은이는 자기의 의지가 억압을 당하고 악령들의 의지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중인격입니다. 민은이가 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몸에는 두 가지 다른 능력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속사람으로부터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악령들이 그의 겉사람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그의 몸에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빛비춤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악령들이 그의 몸에서 가장된 하나님께 속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상과 큰 소리로 웃는 것과 높이 노래하는 것과 애타게 우는 것 혹은 일종의 마취된 즐거움이 그들의 몸을 거쳐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런 이중인격을 가진 일꾼들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이용하여 그의 일을 성취시킵니다. 믿는 이는 단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영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감히 사탄이 그 사람 배후에 참가한 것들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은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거기에 악령들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혼잡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가라지를 밀 사이에 뿌리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원칙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진리도 전합니다. 그는 진리로 그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자기의 관계가 실패하고 탄로날까봐 거짓보다는 진리를 더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세력을 잡으면 진리와 거짓의 성분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회에서 우리가 이런 혼잡함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시험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인격을 가진 일꾼에 전염되어 피동적이게 되고 귀신들리게 됩니다.